출애굽기 179번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 머문 모세 두 번째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을 누리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들과 모세 안으로 주입하시는 하나님의 주입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안식하는 것과 관련된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누리고 안식함. 18절에서 주님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명한 대로 아비볼 그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21절과 22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모세였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산 위로 올라오라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을 때 당신은 나에게 두 돌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돌판들 위에 십계명을 다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십계명에 관하여 한마디도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당신과 함께 안식할 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 즉 그분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어떤 것을 하기 원하는 우리의 전형적인 갈망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당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자는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당자가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려 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말을 들이대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갈망은 그들 모두가 잔치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잔치를 즐김으로써 그들은 누림과 안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의 백성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한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함께 합당하게 잔치를 누리며 계속적으로 그분과 함께 안식하고자 했다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안식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는 주님과 절기를 누리지 않고 또 그분과 함께 안식함 없이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자매는 이 절기와 안식함을 가지지 않은 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지 않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남편이나 형편없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다만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여러 번의 절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는 무교병의 절기를 누려야 하고 낮에는 오순절의 절기를 누려야 하고 저녁에는 장막절의 절기를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절기를 매년 누렸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매일 누려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루 동안 여러 번 주님과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켜야 했으나 우리는 하루 동안 여러 번의 안식일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4시간 주님과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분명히 체험할 것입니다. 3대 절기.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매년 지켜야 할 일곱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무교절은 해가 시작되는 아비볼의 유월절이 있은 직후에 행해졌습니다. 해의 첫 번째 달인 아비볼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킵니다. 아비비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싹을 뜻합니다. 참된 의미에서 볼 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들이 무교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월절을 누린 직후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누룩을 제하여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삶, 즉 죄 없는 삶, 누룩 없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초실절은 오순절에서 나옵니다. 무교절과 수장절 사이에는 초실절 동안의 좋은 땅이 소산을 누리는 누림이 있습니다. 해의 끝 수장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땅의 소산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절기들은 모두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씨를 뿌리고 경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산초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충만한 누림을 위한 충만한 수확을 갖습니다. 간격을 두고 행해졌던 절기들은 좋은 땅의 누림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출애굽기 34장의 기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좋은 땅의 충만한 누림을 가지는 것이었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절기들에 덧붙여서 이스라엘 자손은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해야 했습니다. 매일 절기를 누리고 매일 안식함. 34장 이 구절들에는 절기를 누리고 안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절기를 누리고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절기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 세 번, 즉 아침, 점심, 저녁에 절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주님과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세 번은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려야 하며 하루에 여러 번 그분과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20분마다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8시간을 제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48번을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습니다. 20분마다 안식을 갖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식일은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즉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안식을 위한 시간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15분이나 20분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많이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반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실행해 봅시다. 무교절.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34장 18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의 관심이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려는 갈망을 가진다면 우리의 생활들에서 나온 모든 누룩을 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칠칠절. 34장이 말하는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과 수장절 사이에 나오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혹은 오순절은 부활한 생명에 충만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칠칠절이 초실절 다음부터 7주간 뒤에 행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오순절이 초실절의 충만한 결과라고 내가 말한 까닭이 이것입니다. 첫 열매는 오순절을 산출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예표의 성취 모두에서 그러합니다.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다음 날, 즉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의 첫 열매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부터 오순절 날까지는 정확히 50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을 떠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제자들은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순절 날,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부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부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결과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날의 첫 열매, 즉 보리 한 단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순절 날에 나타난 충만한 결과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믿는 이들의 충만한 누림을 위하여 그들에게 쏟아부어진 그 영이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살펴보고 신약에서 그것들의 성취를 살펴볼 때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성한 계시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약은 구약을 감추고 있고 구약은 신약을 표현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해는 올바른 것입니다. 절기들의 예표들과 성취를 볼 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서로서로 일치함을 봅니다. 새 절기들을 매일 누림.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모든 누룩, 즉 죄 있는 것들을 깨끗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요절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누림을 위한 오순절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속죄제이시고 속건제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이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누룩들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일의 오순절, 즉 매일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루를 마칠 때 우리는 수장, 즉 수확의 때를 가질 것입니다. 수장은 충만한 누림을 갖기 위하여 충만한 산출의 수확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장제를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누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수장제를 갖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장제와 함께 하루를 마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와 같이 충만하게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장막절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아침에 목요절을 지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 낮 동안에도 오순절도 누리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루를 마칠 때의 수장절, 즉 장막절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봅니다. 우리는 매일 목요절이시고 칠칠절이시고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안식하는 많은 안식일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누림으로써 대적들과 싸움. 이제 34장 23절과 24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들에는 24절이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목요절이시고 칠칠절이시고 수장절이신 주님을 누릴 필요가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23절과 24절에 따르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열방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방은 땅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 그들을 몰아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넓혀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스라엘 자손은 스스로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목요절을 지키기 위하여 7일 동안을 허비한다면 적들을 방비할 수 있는 남자들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절기 동안에 공격해 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너희 모두는 평화로울 것이다. 만일 너희가 1년에 3번씩 나와 함께 절기를 누리러 올라온다면 이렇게 절기를 누리는 것을 엿보는 적들을 너희 땅에 가까이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열방을 내어젓고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주님의 누림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매일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질에 공격당할 것이며 피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당신을 끌어가려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주님의 누림에 주의한다면 이 누림은 악한 자들을 당신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24절의 엿보다라는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많은 소극적인 것들이 우리를 엿보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않을 때에도 대적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많은 병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예로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건강한 몸을 갖기 원한다면 합당하게 먹고 좋은 식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많은 세균들이 죽을 것이며 많은 병균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님을 누리는 것이라는 예입니다. 나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적들과 싸우는 것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누림으로써 싸웁니다. 매일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병균들과 싸웁니다. 내가 건강한 음식을 매일 먹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병균들을 패배시키는지 모릅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림으로써 매일 그분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데 주의한다면 대적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동안에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3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평강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는 데 주의한다면 그분이 엿보는 대적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갖는 주님의 누림이 대적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열방을 쫓아내시고 좋은 땅의 지경을 넓히시고 엿보는 대적들을 좋은 땅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강탈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스도의 누림을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